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3절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주일 메시지 종의 네 번째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 중에는 그 영향이 당시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 그 영향이 당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범세계적이라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반에 나쁜 박테리아와 싸우는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이 의학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고요. 또 그 후에 상처와 염증을 치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하반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명은 컴퓨터를 소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 그 무렵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께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그 인종차별에 대해 절정에 이른 인권운동은 그 후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 각처에서 외면당하고 착취당하는 소수 시민들에게 사회정의 투쟁과 평화 시위의 본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그 당시에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후 역사 속에서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한 그 영향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날 이후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이 다른 사건들과 구분이 되는 점은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부터 그날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크고 획기적인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올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에게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첫 주일부터 이사야서 중간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주의 종의 노래 네 편을 차례대로 묵상을 해오는 가운데 오늘과 또 다음 주 이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이 네 번째 노래에서 증거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왜 성탄절이 귀하고 기쁜 날인지 그 이유를 더 확실히 알고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을 우리의 삶과 언어로 더욱 높이고 전파하고자 마음의 북돋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세 편의 노래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 첫 번째 노래에서 우리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공의 양쪽을 손색없이 실천할 것임을 그 첫 번째 노래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 우리는 주의 종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영광을 그 종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봤고요. 또 그 종은 사역을 할 동안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사역을 마친 후에 영광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 번째 노래에서 우리는 그 종이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베풀기를 기뻐한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노래에서 봤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이 끝내 그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순환을 겪는 중에서도 그가 가야 하는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그 무죄를 해명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무죄 선포를 하실 것이다. 세상에 알리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정말 종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표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의 노래가 50장에 있고요. 이사야서 50장이 그 세 번째 종의 노래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노래는 52장 끝부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노래와 네 번째 노래 그 사이에는 51장과 52장이 있습니다. 그 51장, 52장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팔입니다. 주님의 팔. 그것이 51장에 보시면 5절과 9절에 그 표현이 나오고요. 52장의 10절에서 또 나옵니다. 세 번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 중에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실 텐데 여호와의 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인지 밝혀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53장 1절을 보시면 이 노래의 그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래서 여호와의 팔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행할 그 여호와의 팔이라고 상징된 인물이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 세 편의 노래에서도 계속해서 묘사되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네 번째 노래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비치실 건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 네 번째 마지막 곡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띄지 않게 등장을 하십니다.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또는 개역개정에서는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줄기나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사야는 주의 종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자라난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분의 탄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구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서 장성하는 그런 구주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주님의 종의 강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 탄생한 그분의 신분, 그분이 행하실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 초반에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 몇 장만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으로 가셔서요. 같은 이사야서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7장에 가셔서 14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정녀에 의한 탄생,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으로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는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남자를 알지도 못했던 처녀의 몸을 통해 구원자가 올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이죠. 9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 그 왕좌에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지키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기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시고 왕이자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고스란히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 장을 또 건너서 11장에 가시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다.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점이 여기서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적들이 여기서 이미 선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이 곧 약속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듣고 또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요. 요즘 같았으면 아기 예수 때부터 그 아기 앞에 카메라가 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으로 24시간 생중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52장 5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무도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도 성장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의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분이 장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공의를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 속죄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덕이 되고 더 소망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간 생각해 왔던 것처럼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밤,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신 그대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밤,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주님의 강림의 소식을 알고 그분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 열 손가락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면은 아기 예수께서 장성해 가셨던 성장기 때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53장 2절에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번역된 그 부분의 의미는 그분에게서 사람들이 바람직해하는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바람직하게 느끼는 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외모를 생각해봅시다. 주님의 외모는 잘생기지도 않고 또래보다 키가 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체격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뿌리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외모뿐 아니라 행동을 봐서도 또래 중에 특출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없어도 외모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도 행동이 바람직하면 사람들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도 굉장히 어쩌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가리워졌습니다. 주님보다 늘 앞서서 뭔가 이렇게 플래시하게 뭘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주님은 외모와 행동뿐 아니라 출생을 봐도 변변치 못합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이 어렵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나사렛 마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 동네 어떤 집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과연 그분을 알아뵈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선망의 대상, 소위 이상형,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바로 옆에 계시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 주님에게서 흠모할 어떤 아름다움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흠모할 어떤 아름다움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다만 사람들의 가치관이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태어나시고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실 동안에 그 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과정, 탄생은 물론이고 성장 과정 그 한순간 한순간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앞세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스러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외면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단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스러움, 이것이 우리가 이 시즌에 앞세워서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떨구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길을 가십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관심 밖에서 나타나셨다가 우리의 관심을 얻기 시작해서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과 우리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그분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주님을 바람직스럽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을 그분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간고와 질고를 안다, 많이 겪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고와 질고, 우리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비슷하면서 서로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간고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슬픔에 의한 고통입니다. 슬픔을 당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간고이고요. 그래서 영어로 그 간고를 알았다라는 것을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 질고라는 이 두 번째 표현은 질병에 의한 고통입니다. 첫 번째는 슬픔에 의한 고통, 두 번째는 질병에 의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잘못을 범하셔서 어떤 슬픔에 의한 고생을 자초하셨다는 말씀을 당연히 찾을 수가 없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언제 병이 들어서 아프셨다라는 말씀도, 그런 사건도 우리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체험하신 간고와 질고는 순전히 주님께서 무고하게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면서 받으신 어려움입니다. 성한 몸이 사람들의 주먹질과 찌름에 의해서 상하게 됐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까지 주님은 멀쩡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엄청난 수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병이 든 적이 없이 성한 몸을 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아서 간고와 질고 그 슬픔에 의한 고통 또 질병에 의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버린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뭐 내가 버렸는데 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 이걸 우리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버림을 당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버림을 받으시고 끝내 이스라엘 군중의 버림을 받으시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시민 법정의 판결을 받으시고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으셨을 때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주님의 옆자리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자기도 저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버림당함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데 주님 측근인 나 또한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버림당하기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이 이해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표현이 주님처럼 버림당하기를 두려워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버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사람들과 하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당하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당할 어떤 나쁜 짓을 하셔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 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버림받음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볼 말씀이지만 그 53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냥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인의 대가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 52장 1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은 마땅히 높임을 받을 것이라. 그가 반드시 하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받들어 높임을 당할 것이다, 높이 들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의 탄생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날 임마누엘이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림으로써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자가 되어주실 것을 이미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모르게 등장을 하시죠. 우리가 알아챘을 때는 우리는 그분 가시는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길을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늘아버지의 뜻인데, 만약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저 마지못해 받으셨다면 또는 기계적으로 받으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마지못해서 또는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누차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외면 속에서 장성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버림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그 예수님, 그 당사자가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 또는 몫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니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주어는 확실히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떠맡겨서 떠밀어서 강요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자기 뜻처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일은 그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결백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12절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맨 마지막에 밝히십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약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마지못해 행하시고 기계적으로 행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행해 가시면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그 죄인들,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지금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은 그 당사자,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던 당사자이자 주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것은 절대로 강요되어서 기계적으로 뜻을 받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전의 뜻을 기뻐하는 그리고 자기 뜻처럼 실행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늘아버지 기뻐하시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버지와 죄인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연결고리가 될 나의 죽음, 그 기쁨을 넘어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참남함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일 뿐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에게 관심도 없었던 우리들, 주님이 버림을 당하실 때는 되도록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 곧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높이는 아기 예수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 역사 속에 그 영향이 크고 공헌이 높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대하던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외면과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버림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 성탄 주간 동안 기억하고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이처럼 기뻐하고 자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전심을 그분에게 열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놀랍고 저희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저희가 복음서가 아닌 이사야서에서 그 내용을 증거받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눈에 전혀 띄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 또 주님이 우리 눈에 레이더에 들어오셨을 때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길을 가고 계셔서 였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럼에도 이 모든 걸음을 그치지 않으시고 전진해 나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기쁨으로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저희가 말문이 막히고 오직 감사드리며 회개할 따름입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기뻐하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어느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처하는 비교적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것도 우리 외면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처럼 성탄의 메시지로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성탄 시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믿음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주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드러냈지만 새해에는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